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3부 예배, 열린 예배로 드리는 그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 교육관에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 가지신 분들이 좀 그쪽에 가주셨으면 좋겠고, 본당 보면 한 여기 한 3, 40명은 더 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파킹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 붐비던 그 붐빔이 교육관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좀 편한데 그쪽이 좀 힘들어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Giver or taker.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손이 큰 사람. 항상 베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 어디 나가도 항상 다른 사람을 내지 못하게 하고 먼저 체크를 정리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많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왜? 항상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나갔는데 항상 똑같은 멘트를 합니다. 지갑 놓고 왔다고. 갑자기 뭐 밥 먹다가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안 나옵니다. 또 항상 이 결혼 생활도 할 때 보면요, 이 당신 나 사랑한다 하면서 나에게 해준 건 뭐 있어, 항상 챙기려는 이런 마음. 요즘 부부 사이에 유행하는 이 단어가 있다고 하죠. 가정에서 굉장히 즐기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허니두, 허니두 디스, 허니두 댓 뭐 하면서 부부 사이에 그냥 이것저것 하라고 막 시키는. 사실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섬겨줄 때의 기쁨이 있고 섬기면 받을 때 기쁨도 있지만요, 누가 항상 챙기려는 이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가까이 하러 가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니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니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하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힘든 이유가 있다면요, 요즘은 계산이 빠른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무엇을 도전을 받을 때에, 무엇을 소개를 받을 때에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얻는 게 있는가, 잃는 것이 무엇인가 계산이 빠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을 계산해 볼 때에,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 잃을 것이 많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을 잃는다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good news,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 아마도 자유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미국 헌법도 보면요, 이 미국 수정 헌법 1조 First Amendment이라 그러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 법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문화에 사는, 이 문화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내가 알고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이 삶을 빼앗긴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난 술 마시고 싶을 때 자유롭게 마셨는데 예수 믿고 나면 술 마실 때도 눈치 봐야 되고, 술 마시면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재되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하면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이게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제재받는 거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돈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쓰는 이런 자유권이 있다 생각했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거라고 자꾸 그러고, 십일조 하라고 그러고, 예배 시간에 그냥 잠자리채 같은 거 돌리면서 돈 내라 그래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나면 잃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나 예수 안 믿겠다. 근데 이런 현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당히 믿는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고, 내가 누리더니 자유를 뺏긴다 생각하니까 대충 대강 그냥 믿는 거기서에서 그곳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유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fun, 레저도 뺏기는 것 같습니다. 주말은 내 시간으로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주말이 사라졌어요. 주일날 그냥 내 골프 치고 그냥 내 시간으로 테레비 보고 영화 보고 좀 즐기는 시간이었는데 아 주일날이 예수 믿고 났더니 주일날이 돼버렸어요. 그냥 뭐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직장 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안 일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 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 보면은 재미없는 사람들 같아요. 참으로 이 흥미롭고 또 흥미진진한 재미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아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보면 항상 재미없어 보여요. boring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아무리 좋다 하여도 계산해 보니 내가 잃을 것이 더 많다 생각해서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시고 우리의 재미있는 삶을 뺏어가시고 나의 레저까지도 침범하시고 나의 돈까지도 그냥 마지막 페니까지 뺏어가려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리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 또 주고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줬다고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부모는요 저도 또 주고 싶고 또 주시고 저희 어머니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등치가 이랬습니다. 항상 뚱뚱했어요. 항상 저한테 살 빼요. 형아 살 빼라 좀 살 좀 빼라 좀. 그런데 항상 이거 먹으라고 먹으면 또 먹으라고 막 주세요. 아, 살 빼라 그러면서 자꾸 먹이세요.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내가 못 먹더라도 자녀 먹이고 내가 못 입더라도 자녀 먹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에 플러스로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노력해봐라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Give! 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고 사는 것, 베풀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저 깊이 파고들고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요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더 확신이 옵니다. 예수는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살기 위해서 또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미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송두리째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바닥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뺏어가시지 않고 자유를 주시는데 세상은 단지 자유하면 그냥 뭐 거리낌 없이 뭐 이렇게 제재하는 거 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그 정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는 그냥 보통 제재받는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말과 행동은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참된 자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여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갑질하고 남에게 폭행을 행하면요 감옥 갑니다. 자유세상이라고 하여서 아무하고나 문란한 관계를 맺다가는 병 걸리든지 아니면 사고를 치게 되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고 고삐뿔린 말처럼 막 행동하다가는요 사고가 납니다. 참된 자유는요 올바른 관계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는요 하늘 날 때에 자유롭습니다. 땅에서 그 조그만 다리 갖고 막 뛰어다닌다고 자유롭지 못해요. 언제 누가 와서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 때에 새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아예 나 물 지겨워 이제 나 세상에 나가 살래 그러고 나왔다간 죽습니다. 꽃은 화분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화분에 있어야 꽃이 맺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꽃이 화분을 떠나는 순간 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참으로 참된 자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여 있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힘든 것 같고 제지받는 것 같지만 매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며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분 친구 친척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걱정거리 없어. 출근할 필요도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 서두를 것도 없어. 직장 상사가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깊은 마음 한 자리에서는 참으로 섭섭함과 행복이 아닌 참 불안함이 함께 있는 것을 아마 우리 가운데도 경험하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일할 때가 좋았어. 일할 때가 좋았어. 매여 있는 것, 행복은요 무엇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하리라 하지만요 벗어나보면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매여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부부는요 서로 부부가 함께 묶여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서 부모님을 떠났는데 자유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제재받지 않고 우리 참 아버지 얼마나 그냥 뭐 보수적이고 주일날 얼마나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뭐 성경책 외에는 다른 책 펴면 큰일 났습니다. TV 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여튼 너무 그런 데서 자라면서 아 이제 아버지만 그 아버지 그냥 견만 떠나서 대학교만 가면 대학이 저에게는 자유 선포였습니다. 뭐 그냥 독립국가 차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냥 집을 떠났는데 떠나보니까 고생이더라고요. 매여 있고 묶여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편했어요. 모든 것이 공급되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밥해주는 사람이 있었지 혼자 떠나 있으니까 매일 먹는 거 라면 신세였습니다. 전 그래요. 예수님 올 때까지 나는 내 몸은 썩지 않을 거예요. 라면을 하도 많이 먹어서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이제 예수님 올 때까지 썩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떠한 자유를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물질에 대한 이런 말씀이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주시는 걸 보면요. 이 물질은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시는가 하면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해방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러 열매를 맺고 이제 마지막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그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다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알까봐 발각될까봐 들킬까봐 두려워 떱니다. 숨습니다.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요 아빠 집에 오는 걸 반기지 않습니다. 아빠가 와도 슬슬 피해 다닙니다. 눈 마주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죄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두렵게 만들고 죄는 힘들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여기 조건이 따릅니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저희 집에 이게 룰이에요. 자백하면 깨끗함을 받아요. 걸리면 작살나요. 이게 우리 집 룰입니다. 그래서 자수해서 해방을 얻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냥 치르지 않기 위해, 그냥 너들 쉽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 깨끗게 해 주시겠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때에는 거기에 대한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것으로 다시 깨끗해졌다고 가서 더럽게 만들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노릇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종이란 단어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노예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노예란요, 종이란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은요, 그냥 섬기는 일입니다. 시키는 거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우러나는 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하게 된 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하녀를 고용하면서 세 가지 규칙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첫째, 아침 6시에 기상이다. 둘째, 7시까지 아침 식사 준비해야 된다. 셋째, 9시부터는 집안 청소 시작한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길 때에는 즉시 해고할 것임. 이 하녀는 고용당한 날부터 매일매일 무거운 부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길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녀와 주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딱 하고 난 그 다음 날 이 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하녀에서 부인이 됐습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보, 나 이제 당신 하녀가 아니고 당신 부인이니까 이전에 전에 6시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10시에 일어날 거야. 알았지?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 똑똑하지 않은 그런 말 같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하인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로 사랑해주고 끌어올려준 남편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6시가 아니라 5시라도 일어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해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계약으로 시작된 법이었지만 이제는 그 법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으로 순종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따르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무거운 책임 때문에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묶여서 그것을 안 하면 혼날까봐 해고당할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신다고요? 앗아가신다고? 여러분, 기쁨의 기준에 따라서 빼앗겼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외부 자극을 통해서 옵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올 때에 이 좋은 자극들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좋은 학교, 명문 학교에 들어가서 너무 기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해서 너무 기쁩니다. 사업에 대박 나서 기쁩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데리고 왔는데 스펙이 대단하고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자극이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생각한 바, 원하는 바 반대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외부 자극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줍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에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슬픔으로 변할 수도 있고 분노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기쁨은 뭡니까? 참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희락이 무엇입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한 여자였습니다. 남자에게서 좀 행복을 찾아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다 트라이 해봤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을 마셔야 나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서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물 길러오느라고 수고하는데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넌 평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기쁨을 내가 한번 맛보면 이 남자 저 남자 옮겨 다니지 않아도 내가 주는 그 기쁨으로 너는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요, 질이 다릅니다. 외부의 자극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오지만 주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2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내 영혼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안에서 위에서 솟아오르고 내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요, 내가 손해본다는 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 삶 가운데 내가 말하는 대로 좀 살아봐라. 그러면 너의 삶에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기쁨과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막을 걷고 있던 한 젊은이가 물이 없어 거의 탈진해 죽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사막 한복판에 펌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펌프 손잡이에 깡통 하나가 달려있었고 그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 제목은 목마른 나그네를 위한,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펌프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이 펌프는 완제품입니다. 지하의 물도 충분합니다. 향후 5년간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바짝 말라있는 펌프를 먼저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만큼 물을 준비했습니다. 펌프 옆에 하얀 바위 밑을 들면 물이 있어 있는 병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를 막아놓았습니다. 그 물은 겨우 이 펌프를 적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 말을 믿고 이대로 하면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얻은 후에는 내가 했던 것처럼 다시 병에 물을 채워 밀봉한 뒤 바위 밑에 넣어두고 편지와 깡통도 다시 손잡이에 달아놓으십시오. 만일 목마르다고 병에 물을 마셔버리면 펌프는 조조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나그네는 바위 밑에서 물병을 발견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던 젊은이 선택을 했을까요? 타들어가는 목을 죽이기 위하여 병에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믿기 어렵지만 편지의 내용대로 물을 펌프에 부을 것인가? 병에 물을 펌프에 부었다가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젊은이는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편지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믿어! 맞아!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아 내가 살고 봐야지 그 물 마시면요. 그 편지를 믿은 것이 아닌 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참으로 양쪽에 날선 검 같아서 우리를 만들고 조개고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의 편지를 믿을 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 움켜쥐는 것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이 흐르는 강이 되지 막혀있는 댐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흘려보내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줄 것인데 후이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의 품에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에서 줬는데 넘쳐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으게 되면요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너희도 그 헤아림을 들어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느냐 아니면 항상 불안에 떨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Believing Jesus is not the best way to die, but it's the best way to live.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줘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나는 너희에게 계속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있으니 너희들도 좀 그러면서 살아봐라, 이 기쁨, 이 평강, 이 자유 한번 누려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해주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뭐 사업하다 망하면요 하나님 다 갖고 가셨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가 아니라 하면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연말 되면요 왜 그런지 다른 때보다 더 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도 들어옵니다. 아, 마나탄에 이렇게 저 두 주 전에 나갔는데 그렇게 길을 걷는데 전에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뭐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목사님 나도 어려운데 우리 가정도 어려운데 나도 어렵지만 우리가 풍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최고를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베풀며 주며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을 주님 자리에 앉혀드리고 종으로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